제가 92년 8월 달에 수양에서 구원을 받고 그때 청년회 한 1년 정도 같이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동안에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했고요. 5월 1일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면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고 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참으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그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너무 작고 참으로 지혜도 없고 다른 청교자분들을 보면 나보다는 그래도 다 지혜도 있고 다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 일 같으면 제가 도저히 한다고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도 주셨고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이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하지만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유연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요엘에 대해서 같이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요엘은 굉장히 짧은 성경인 것 같아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짧지만 그 속에 또 많은 그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잠깐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9시 반쯤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 요엘서를 같이 한번 펴놓고요. 같이 공부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요엘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요엘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단하고 또 어느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뭐 이런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기자는 요엘이 기록한 것은 분명한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또 요엘을 오순절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요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엘이 그 오순절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그들이 이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엘은 남쪽 유다 선지자고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인데 반해서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이고요. 기록 연대에는 여기 BC 835년에서 796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유아스 시대에 아마 이것이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요엘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본 다음에 그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보면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요엘서에는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 모든 재앙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 경고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것들을 내용을 좀 세분해서 작게 주제를 잡으면 1번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작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그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9장 30절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33절 끝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4절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그에게 내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 그래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대로 심판이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참된 회개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유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짧은 장에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절은 아까 2장 13절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핵심절을 2장 13절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숲을 보고 이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전개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크게 나누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2장 17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아주 극심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완전히 메마르고 지금까지 없던 그런 재앙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엘이 사람들한테 이 모든 재앙들은 이것은 우연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재앙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재앙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또 그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준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후반에서는. 그래서 전반부를 좀 자세히 보면 이제 1장에는 유엘서 1장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메뚜기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황폐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다.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재앙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에게 그것을 이제 구하라. 그래서 자자손손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르고 그리고 1장 끝에 보면은 그 들의 풀도 말라서 이제 들 짐승까지도 헐떡이는 그래서 시냇까지 다 마르고 풀이 불에 탔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풀까지 다 이제 그 말라진 상태. 그러니까 곡식이 먹을 것도 없고 창고도 다 비었고 이 상태가 됐는데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회개하라. 그래서 8절과 13절에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은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은요, 이것보다 더 무섭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말세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과 그 한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2절까지는 이제 그 앞으로 임할 그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는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는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실제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됐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그들에게 이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전과 같이 내리신다. 그리고 그 모든 황폐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세적 그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여기에서는 성령 강림과 그리고 영적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는요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구속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따 이것은 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3장 1절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방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올라오라. 그때 하나님이 그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세상에 흩어지고 그 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돌아와서 그 땅에 평안이 거할 때에 이스라엘을 열국이 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제 러시아가 주변 국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러시아를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사면의 열국이 모아 속히 와서 모여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그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16절 이후에는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크게 나누면은 전반부에는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제 예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거기 내용 전개에서 내용 연구를 보시면은요,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그 재앙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줄치는 데 보면은요, 끝에 따라서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회개함으로 심판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뿐임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통회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모든 재앙이 앞으로 있을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2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인데 그것은 곧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징조가 있고 그 징조는 그 징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걸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동일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세상에 많은 그 징조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연의 재앙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하고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 대한 재앙들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재앙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요, 올 여름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어떤 72살 먹은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내 평생에 이런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에스 1장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그 노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열주의 날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그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제 생명길이 주어지고 그것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느니 두 길이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재앙을 보고 돌이킬 수도 있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모든 사람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도 있고 자기 길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 형벌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여기 6번에 주요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성령 강림을 예언했다. 근데 아까 이제 2장 28절부터 읽어봤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사람들이 이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기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직 기롱하면서 야 술이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15절에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예언이 이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이 오순절날에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어요.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성령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성령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또 떠나기도 하시고요. 그 필요한 때 성령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그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리고 그 성령은 또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령이 그때 오순절날에 강림하셨고 그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그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속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번에요.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말씀은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도구. 그런데 말씀은 도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 도구로서 말씀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6장 63절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고 또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은혜 시대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엘서에서 그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구약에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언한 그 말씀이 오순절 날에 그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엘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장 15절에 보면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앞으로 올 텐데 그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주 가까운 때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서는요. 아까 2장 28절부터 그 성령 강림을 예언하면서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사야 13장 6절 뭐 9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0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뒤로 좀 넘기시면요. 스바냐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에게 몰락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주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는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가깝고 심히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28장 22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셨고 그 날은 아주 가깝다.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징조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항상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항상 경고했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그들을 이제 징계하면 그들이 그때 돌이키면 모르는데 안 돌이키면은요. 점점 세게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요. 항상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고할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아주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를 거거든요.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라. 근데 이 말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분명히 이르는데, 근데 도적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은 자세히 안다. 그것은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깨어 사는 사람들, 참으로 거듭나고 이제 깨어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분명히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자세히 안다. 그 말은, 이미 도적같이 잃을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고되고 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올 터인데 그런데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참으로 돌이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사랑 베푸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이요.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이사야서 57장이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증인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 그 영을 소생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고하는 목적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요엘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그 회개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요엘서 1장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또 13절 보면은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유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2절에요. 2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유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수하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용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성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또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신명기 이제 24장에 보면은요, 그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뭐 군대나 이런 데에 그 나가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은 면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회개하는 데는요, 그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하라. 그리고 어린애 젖먹이까지도 모으라. 그러니까 전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스바냐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출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우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운 때에 속히 이르는데, 너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임하기 전에 그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보면 여기 여기실 그 옆에 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리고요, 또 20절에 보면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쇠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히브리서로 과거사를 썼다 그랬는데요, 이게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킬 때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또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여기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은요, 그 범죄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이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30절. 18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회만케 아니하리라. 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참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그 죄악을 버렸을 때 그것은 참으로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을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그 죄에서 떠났을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장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주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중에 작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참으로 적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몰라요. 죄. 참으로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내가 붙을 수가 있는데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거든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참으로 내가 구원 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회개할 때 내 평생에 그 거듭날 때 그 회개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회개 그게 없으면은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으로 적은 게 틀림없어요. 이사야 57장에서도 보면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참으로 의인이 취하행함을 입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면 아마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이제 다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조금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이 없어지면은 아니 굉장할 거예요 아마. 뭐 일을 하겠어요. 뭐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주 적은 무리가 그때 취하의감을 입을 거거든요. 화액전에 취하의감을 입는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취하의감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멸망할 때 거기에서 롯을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할 때 그 의인 노아의 가족은 끄집어냈어요. 피해놓고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세상은 불로서 심판하겠다. 그때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피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제 화액전에 데려가잖아요. 휴거잖아요. 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 전에 이미 이제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도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육신도 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잖아요. 그게 둘째 부활이잖아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취하감을 입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51편 17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참으로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으로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이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참으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심령에 통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라. 너희 그 육신은 죽이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말하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주 심상히 생각하고요. 두려워할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아니거든요.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아주 심상히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4편. 18절. 34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옷만 찢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은 안 찢어도 마음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닌데 옷만 찢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소망이 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은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없었으면은요, 아마 사람 같았으면 벌써 버렸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얼마 안 돼서 벌써 버렸을 것 같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가능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렇게 행했으면 나는 벌써 하나님이 버렸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자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야곱도 이제 형을 속이고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많은 귀를 내고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렇지 않죠.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정말 무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기 때문에. 시편 6편이요. 시편 6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앞에 여호와여 내가 추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진짜 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도요.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다윗도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요. 시편 78편 78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분을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돌이킬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이제 그 나에게 베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절.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참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무궁하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요,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요,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안 받아줄 사람 하나도, 안 받아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참으로 회개하고 그 자비에 의지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한번 성경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죄악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만히 보면 틀림없어요. 꼭 그대로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죄가 아주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죄악이 충만한데 우리 생각으로 봐도 내비둬도 이 세상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세상이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고 그랬어도 뭐 굶어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나쁜 짓 하면은요, 야, 너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절대자를 인정하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죄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뭐 잘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도요, 죄가 충만하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비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심판의 경고로서 재앙도 내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악이 충만해서 틀림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때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재앙도 이제 또 내리실 거예요. 그것은 경고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분명히 그런 재앙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잘 사는 시대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이 그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잖아요. 근데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뭐 먹고 있는 게 풀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올 거예요. 아주 뭐 이 이제 재앙들이 임하고 하면은요, 이제 흉년이 들고 굉장히 살기 힘든 때가 점점 올 것 같아요. 올해도 그 굉장히 이제 흉년이 들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막 기상이변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마 곡물값도 뛰고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점점 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뭐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아니 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이제 분명한데 아무렇게나 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마귀는 마지막 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는 지옥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이제 뭐 끝이 나면 자기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역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든지 방해해야 그 때가 연장이 되고 이 뭐 얼마 안 남았던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이면은요 아주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더욱더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생각하고요. 로마서 13장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요. 뭐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완전히 우리 육신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내 그 육신까지 완전히 이제 그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주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끝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그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내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성령을 쫓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육신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5에서 10장이요. 15에서 10장 24, 25,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그러므로 그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 농부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농부가 여름 동안 일을 하면서 참는 것은 가을에 있는 곡식을 그것을 거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참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주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제 얼마 아니면 주님 오실 터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때까지 못 참겠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하나님한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농부가 여름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죄인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도대체 그 죄인들한테 누가 외칠 겁니까? 뭐 유엘이 다시 나와서 외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큰 책임으로서 주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죄인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 그런데 네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없는데, 그런데 외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한다면 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나에게 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분명히 죽으리라고 그렇게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알게 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한다면 분명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이요. 잠언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근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들 내 마음을 통찰하시는 이가 그걸 모르겠느냐. 전도하다가 뭐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에이 뭐 저 사람은 뭐 나는 전했는데 저 사람 말 안 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싸다. 그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 전하는 데는요 많은 그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5장 볼까요? 베드로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이요.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고난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고난 가운데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공부 않고 성적 좋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받겠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조금 공부하고 많은 그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뭐 종일 공부했는데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주 공평하게 주실 거예요. 근데 고난 안 받고 영광만 받는다면 그것은요, 아주 그 사기꾼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고난에 참여할 자고 영광에도 그래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면은요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저 사람은 뭐 구원 받았을 때는 아닌 모양이다.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알아요. 나는 전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내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주겠느냐?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요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내가 그 낙망치 말고 아주 책임있게 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고 항상 힘쓰는 게. 그래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힘쓰고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유엘서를 잠깐 같이 봤는데요. 짧은데 짧으면서도 좀 난해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제 받아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뭐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족하게 그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이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라도 깨달은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값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약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날도 참으로 잠시 동안인데 그 잠시 잠깐 동안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전국에서 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전하는 것이 저희에게 책임으로서 맡겨져 있고 또 주님 그 일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 형제 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